주십시오. 이게 뭐 아무나 우리 집 텐트 앞에다가 막 똥을 싸고 이러는데 이게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해. 너희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그냥 가지 말고 부삽을 들고 텐트 멀리 나가가지고 화장을 보고 그걸 다 흙으로 덮어라. 그런 말까지 다 가리켜요. 그런 것까지 다 가리켜요. 나는 이 목회하면서 화장실 가는 애가 안 가리키거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만 벗겼어요. 얼마나밖에 벗겼어. 근데 모세가 자기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사명으로 살다가요. 아마 옆에서 오늘날 같은 시대의 옆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모세는 시곳도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는 사명이었어요.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역사가 바뀌어질 때는 사명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요. 한국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의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에 상륙작전 어디로 배를 대야 될지 몰라요. 미군들은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연합군들은 그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한국 사람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한국은 다 북한군이 내려가서 다 지배하고 있을 때 특공대를 집어넣어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빛을 올리는 거예요. 횃불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배를 이쪽으로 대십시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횃불을 띄운 사람은 죽어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일만 하고 사느냐고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8장 18절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첫째는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신다. 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 엄청나게 복을 받을 텐데 복 받았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복 받았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복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살만 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더 배불리 하려고 그래요. 더 편한 걸 원해요. 더 기름진 걸 찾아요. 인간의 타락이고 교만이에요.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감사가 없어져요. 불평이 맨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충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이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복을 줘서 너희들이 부자할 텐데, 부자가 될 텐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온 거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 그거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맺은 약속이다. 그 약속 사명을 이뤄라.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을 맺었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온 세상 사람들보다 너한테 특별히 축복을 하겠다. 너를 복 주는 사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걸 사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쭉 이어받아 왔잖아요.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 살고요 여유 있어지면 이걸 다 잊어버려요. 사명을 잊어버려요. 사명 잊어버려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축복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다 기억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기억하면서 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자기가 축복 통로가 된다는 이것만 가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 뭐라면 너희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집 떠나서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 갔어요. 근데 우리가 떠난다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경력, 이것으로부터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신학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교적 삶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장하지 않는 거, 그게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자가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자기 부자라서 거드름 피우는 거, 그걸 주장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필요할 때 이웃과 함께 나눠주는 거, 이게 떠나는 삶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집을 떠나는 그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과 내 경험, 내 경험이 많이 있어요. 지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을 내려놔요. 남의 의견을 존중해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이런 떠나는 사람이 우리 있을 때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만민족 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복받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것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떠나야지. 너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생각하고 내려오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 네 주장만 하고 내려오질 않냐. 네 욕심 고집만 부리고 너는 겸손하지 않냐. 네 함부로 막 말하면서 남은 비방하지 않냐. 겸손히 내려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 힘들어요. 이걸 신약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선교적인 삶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그래서 자기 삶을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직접 고향을 떠나서 여행하는 것으로 보여줘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은 한 군데 집을 짓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텐트를 치고 벗었다 텐트 쳤다가 벗었다 이동하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걸 구약 성경이 그렇게 보여줘요. 신약 성경은 한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게 발전에 대해서 가리키는. 근데 이게 전부 다 나그네의 삶이 선조적인 삶이에요.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언젠가 다 떠나게 돼 있죠. 여행을 하는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여행을 못해요. 가지고 있는 짐이 단촐해야 여행을 잘하는 사람이야. 처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은 별의별 그 가방에 다 챙겨가. 그래서 짐이 많아. 그런데 여행을 자주 다녀본 사람들은 현지에 뭘 조달할 걸 다 알고 하기 때문에 단촐해요.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반드시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을 산 사람들은 허황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여행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나갔던 장소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아요. 또 인생은 여행이니까.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늘 인생이 모험적으로 살아요. 옆에서 보면 너무 안 됐어 막 이렇게 보여져요. 여행하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장래 걱정을 할까요?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행을 할까요? 아유, 내 집 나가서 저 강아지 어떡하지? 여행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이 여행을 해요. 맡기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내 핑계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해요. 대부분 여자들이 나이가 좀 먹으면요. 아니, 남자들 어떻게 되겠지 뭐. 다 핑계치고 여행 잘 한대요. 그럼 남자들 참 불쌍해. 쇠가빠지게 일하고 나이 먹으면 그냥 여자들이 탁 편기치고.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은 자연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연과 호흡하게 돼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사람은 자연으로 가야 돼요. 도회지의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못 느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리트리트라고 그래요. 리트리트. 한국말로는 수양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리트리트라는 말은 전쟁의 군사들이 막 싸우다가 일단 후퇴하는 거야. 후퇴한다는 말을 리트리트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그래서 그때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봐요. 왜?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걸 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여행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 여행 속에 만나는 사람 아주 귀중하게 얘기해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아주 귀중하게 얘기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자기 혼자는 못 사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 가는 길을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뒤돌아보질 않아요. 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여행은. 선교적인 삶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선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선교적인 삶을 가리켜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든지 뭐든지 목적이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누가 얘기라도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펼치라도 해답은 그곳입니다. 신약성경에 선교적인 삶을 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있는데 바울사도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성경에 유명하죠. 그런데 이 바울사도가 바울사도가 되게끔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하고 사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능력받아서 힘을 얻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핍박이 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본래부터 안디옥 교회에 크리스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도망온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속에 막 역사하고 야 너희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꾼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없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아직도 안디옥 지역에 자기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가 다 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단순해요. 성령이 말씀하면 아 그렇게 할게요. 머리로 생각을 안 해요. 따지질 않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따져요. 계산을 해요. 24시간 머릿속에 계산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예. 나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모험이고 무모한 짓 하는 것처럼 보이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를 다 바꿔요. 선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웃에 영향을 끼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어요.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야, 네가 받은 건 모든 게 하나님 거야. 막 감동이 오니까 자기가 받은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다 내놔요. 사도행전 4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자기 자신을 재산을 전부 다 내어놓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으니까 자기 재산이 별로 없어요. 자기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떠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려놓는 사람들이 떠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인생 포기한 사람이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헌신은 제가 보니까 부자가 똑똑하고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빈털터리로 헌신해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헌신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가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기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그런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와하고 그냥 막 쫓아가요. 근데 뭐가 많이 있는 사람은 막 감동이면 하나님 아멘은 아멘인데요.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갈게요. 집에 가면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자기 재산을 다 내놨다는 이 성경의 기록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옛날에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찬 마주아리에 낙가마니 넣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바울을 변명을 해요. 옛날에 이 사람이 이랬지만은 이 사람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변명해 주고요. 열심히 그 사람 변호하고 세워주고 그냥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바울을 자꾸 세워요.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남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남의 인생을 축복하고 남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복이 되게끔 연결시키는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걸 가리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까지 전부 다 그렇게 가리켜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너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이웃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 보여.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행복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인기 짱일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나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해. 나만 가면 얘기거리가 바뀌어져.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선교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선교적인 삶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이웃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 있는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자기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했대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대화보면 은혜는 받는데 성격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데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우리들 속에 그런 영적인 문제와 인적인 문제가 밸런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참 적은데 이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선조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바란스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이 바나바가 바울 사도가 고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상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한번 과거에 그 핍박자라는 네트워크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고향에 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달소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고향집에 박혀있는 걸 막 격려. 야 바울아 너 이러고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게 있잖아. 바나바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보니까 성경을 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 가리키는 은사가 있다. 바울이 그걸 바나바가 그걸 딱 느끼고 바울 사도를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까지 막 데리고 와서 오늘부터 너 이 교회에서 성경 좀 가르쳐라. 성경 가르치는 선생으로 맡겨요. 저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비결은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 그러면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맡기니까 그 사람 막 신나서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나게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나가 바울 사도를 성경 가르치는데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경을 막 가르치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나가지고 야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소문이 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때 들었다 그 말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재능과 은사가 활용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세워주는 일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출세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도행전 15장이 나오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은 나는 그 마가요한이라는 사람을 못 데려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야 중간에 한번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요한이지만은 데려갑시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서 바울한테 데려가자고 막 얘기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갈라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함께 섬기다가 갈랐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갈랐을 때에 바나바가 자기가 선배잖아요. 자기가 쭉 바울을 돌봐줬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바울에 대해서 욕하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이 안 나와요. 불편해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 이게 선교적인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도 연약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세워드리고 이웃을 성공시키고 이게 선교적인 삶, 이게 우리들의 소명, 이것이 미션이에요. 사도행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가정교회 목장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다 소속된 줄 알겠습니다만 목장에 가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되게 목자를 해본 사람들은 제 말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막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냥 차려서 그냥 대접을 하면은요 아 뭐 간이 짜니 싱겁니 뭐 맛이 어쩌니 그냥 아 막 불평을 막 불평 있는 대로 다 하고 또 갈 때는 싸달라고 그러고 막 여기까지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 잘 믿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자가 가정교회에서 하는 사명 아닙니까? 막 어떨 때 보면 제가 오늘 그 주보에도 그걸 썼어요. 그런 거를 그냥 나중에 주보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막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간증을 한다 막 목장에서 막 열변을 토하더니 또 어느 날 보니까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뭐 목장에 온다 안 온다 뭐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막 뭐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막 눈만 힐끗힐끗하고 그래서 목자들이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목자들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왜 섬기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이 바뀌어지겠지. 언젠가는 이 사람 변화가 오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겠지. 우리 그 기대를 하기 때문에 목자님들이 목자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줄 압니다.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목장에 충실하게 영혼을 섬기는 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사가 귀찮다고 해서 목장에 안 나가는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래요. 왜 오순절이냐?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그래요. 성령이 강림했다는 그 뜻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걸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유월절이 지나서 칠칠이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예요. 그걸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날이죠.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기억하시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의 날이에요. 이 유월절 구원의 날이 지나가서 49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7일째라고 하는데 77이 49, 41주일이 7이잖아요. 그 7주예요.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오순절을 구약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일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보리 농사를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해서 맥추 감사 주일 절기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뭐 일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맥추절 감사헌금도 이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요랑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날짜가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나오는 이집트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요로부터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보혜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셨어요. 그게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유월절이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맥추절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맥추절은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성도들 120명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면서 그때 뭐가 이 지상에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온 땅끝까지로 영혼 추수하는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선조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받지 않은 크리스찬이라면 관계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임한 성도라면 선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자기의 모든 고집하는 것부터 내려놓고 떠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막 와서 야 너 이 사람한테는 밑가구라도 팔아라. 하나님 그렇게 감동이 오면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본전도 아닌 것에 팔으세요. 그게 성령에서 사는 건 선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이 막 감동을 줘가지고 남이 해야 될 있는 일도 아, 저 사람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내가 대신 좀 해주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서 막 해주세요. 대가가 없더라도. 그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렇게 안 쓰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만 쓰고 자기의 고집을 위해서만 쓰려고 할 때는 망합니다. 괴로움 속에 삽니다. 선조적인 삶을 삽시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조사를 2년 전에 고노 아키라 목사님을 태국 방콕에다 파송했잖아요. 제가 그동안 찾아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서 공부 지금 막 말 배우느라고 바쁜데 2년 동안은 절대로 사람이 안 찾아가는 게 좋아요. 저도 몇 번 갔지만은 내가 호텔에 있으면서 딱 내가 머무는 동안 며칠 머물러도 딱 한 번만 딱 만나고 와요.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공부 열중하라고. 근데 이제 이번 8월이면은 언어 공부가 일단락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데 놀러 가지 마시고 그런 데 그냥 가세요. 가서 선교사 격려하고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마다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애들 전도를. 그런데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고, 그리고 더 가난한 이웃 동네 사람들한테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선조적인 삶, 물론 여러분들의 목장이 이미 여러분들의 목장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골 교회도 찾아가 보고 그런 데 가서 현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 정기적으로 그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조적인 삶을 좀 사세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이웃도 좀 보고요, 다른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함께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선조적인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선조적인 삶을 위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어서 잘 살게 돼서 형편이 돌아갈 만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조적인 삶을 사세요. 그 계약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충성했구나, 네가 더 큰 기쁨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 코덴바에도 한국 선교사 두 가정이 지금 거기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기 선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막 기도하면서 도와줘서 하나님의 선교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나도 사치스럽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꿈입니까? 아니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난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살았는데 난 이제는 욕심대로 살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은퇴했는데도 굉장히 능력 있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서 깨십시오. 미국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아메리칸 드림, 그걸 가지고 있거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성공하려고 하는 꿈. 그래서 미국에 성공하는 꿈이 뭐냐? 나이 50이 되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존 파이어 목사님이 그 꿈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악마가 넣어주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으로 불렀지 여행 다니는 걸로 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감동적인 선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있으면, 또 깨달은 것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꿈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내 인간의 욕심으로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겸손히 내가 내려앉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이 정도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고 감동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일어나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내려놓게 해주시옵고 자기 철학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경험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75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선조적인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